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천국을 더욱 잘 증거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노력을 하여 이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내가 구원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로 너희를 벌써 만들었느니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들로 구원을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이제 뚜렷하게 되어 그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가 뚜렷하여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이해할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리가 보여지는 그 현실에 여러분과 저는 벌써 참여가 되어 있어서 그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알게 되어 이제 그런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여진 모습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미니언주의, 즉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나의 긍휼히 여김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알미니언주의 그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다 보게 되겠지만, 우선 6장에 가셔서 14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원리가 보여지는 듯한 구절들이 여기 있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은 먼저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이냐? 분명히 이런 말씀은 아니죠. 왜? 그런 것이면 은혜 구원의 원리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은혜 구원은 잘못된 것밖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 다 나옵니다. 그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심에 그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말씀하고 같죠. 여기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일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의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함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이제 그 현실을 증거함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팔복과 마찬가지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전에 내가 믿지도 않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팔복을 계속 공부해왔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 긍휼히 여김, mercy, 영어로는 여기 mercy와 우리 구절의 mercy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즉 우리의 자비함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나의 긍휼히 여김으로 증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심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고 온유하며 자랑이 없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남을 긍휼히 여김은 당연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죄를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의에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만단 말입니다. 왜? 팔복은 하나만 얻고 나머지는 못 얻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참으로 죄를 애통하고 그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 뜻이 뭔가를 다 이해하는 자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은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가 다 용서됨을 알고 깨달은 자가 즉 어느 정도로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지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용서가 됐는지가 이해가 되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용서 안 함으로 네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안 받은 것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용서를 받은 자는 꼭 용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한 자가 어떻게 남을 용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느냐? 그럼 넌 용서가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네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면 그러면 너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냐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밖에 못 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 안에서 죄의 노예로 죄밖에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셨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기에 그렇게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소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이 우리가 뭘 한다는 말은 이건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룬 게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임이요가 지금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힘으로 긍휼히 여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반응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만들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끝까지 그런 자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놨으면 제가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삶에서 잘 보일 때도 있고 또 잘못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만들어놨다는 것밖에는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때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출교당하죠. 즉 출교라, 이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되는데 딱 한 가지 이유, 그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현실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종교는 넌센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어다. 490번. 그거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 뜻이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뭐예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오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가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용서됨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자기에게 꾼 자를 용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죄진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조그만 죄, 나에게 진 그 죄를 용서를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어떠한 복이 자기한테 왔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한다. 이 말을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 구원의 순서를 가르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용서를 안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는 알미니안 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 뭐 궁휼히 여겨서 궁휼히 여기시고 이런 게 아니라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슷한 원리냐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듣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듯이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오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할 때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순서대로만 말해갖고 봐라 여기 믿는 게 먼저고 그래서 너희가 먼저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이니까 구원이 오는 게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믿음이 왔기 아니 구원이 왔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벌써 나를 새롭게 창조를 해서 그래서 믿음 주셔서 이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듯이 지금 이 5장 7절 말씀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잘못 가르치는 것은 이 나머지 성경을 다 무시하고 그저 그 컨텍스트를 생각 안 하고 그 구절만 갖고 떠들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해왔듯이 이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눈 감아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우리의 죄를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의로운, 의롭지 아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 성경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만히 눈 감고 있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죄를 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죄를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 짓는 사람을 우리는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저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죄를 가서 다루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서 이 형제가 가서 아니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하면은 뭐라 그래요 벌써? 사랑이 없다. 긍휼히 여길 줄은 모른다. 자기네 멋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왜?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 이 단어들을 세상 이해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이 안 우리 계속 지난번에도 봤죠? 계속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죄로 인해 그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꼭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를 그 비참한 데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참 불쌍하다. 그걸로 끝나면 궁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인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여기 세 명이 나오는데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 그래도 되겠죠. 목사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해요?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겨서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지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영어로 mercy 여기에 궁휼히 여김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자비와 궁휼, 궁휼히 여기는 것. 처음에 남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궁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참함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자기의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궁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참 비참함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궁휼히 여김은 성경이 말하는 차원과 너무나 다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설명하는데 쭉 다른 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 무자비한 자라 궁휼이 없는 자라 세상에 속한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 그 착한 사람들, 남 잘 돌아보고 잘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으로 남들을 잘 돌보아주고 남들을 잘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랑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하고 착한 행동만 교회 와서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비참함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그 자가 남을 이제 그 같은 비참함에 있는 남을 궁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지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르리라. 지옥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긍휼이 없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들. 거기에서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 아예 그렇게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거. 이건 믿는 자의 모습.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지금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거하고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세상 사람인 것 같이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면 그때부터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가 그들이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초대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온유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라. 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하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삶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인간인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가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하냐? 이 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비참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은혜, 사랑, 긍휼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됩니다. 죄에 빠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셨던 우리 예수님. 불쌍히 보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 쓰레기통에서 뒹구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지옥에 다 빠지면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 눈에 우리가 불쌍히 보이게 되는 건지 긍휼히 여기시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저자들은 자기를 벌레보다도 못하다, 먼지 티끌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보셔야 되는 그런 인물이냐, 그런 사람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비참한 곳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 심판 안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삶도 긍휼히 여기시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닮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삶을 스데반은 그 삶을 똑같은 그 삶을 살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됩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받은 복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바로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나로 얘기하면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 용서하여야만 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보면 그 가족들 간에도 그 죽는 순간까지 용서를 못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못합니다. 자기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진 것, 이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큰 죄를 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같이 용서를 못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천국 시민, 기독교인이라, 이런 자라,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 나에게 죄 짓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저희는 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유다서 22절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천 장로교회.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고 증거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 시편 37편의 의인은 긍휼히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 긍휼을 베푸는데 기쁘게 즐겁게. 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져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즐거운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거기에 mercy 주의 mercy를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높이 부르오니 여러분과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찬송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여러분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긍휼을 찬송하고 그 긍휼을 전파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긍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지 뭐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하다 이 소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여서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걸.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저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거 이 목사님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이 한 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인간이 뭐 한 거를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인간이 즉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사는데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긍휼을 전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아까 말한 대로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긍휼을 받은 그 현실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증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예천 장로 교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을 잘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